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성경을 다 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6절, 11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6절이죠. 다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세례식을 했습니다.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세례식을 할 때마다 제가 우리 세례 그 교육을 하는 우리 부교육자 또 우리 유스도 마찬가지인데 꼭 물어요. 정말 그 사람이 중생했고 정말로 그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가려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가. 세례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제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자기가 결정을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 세례를 먼저 받았다 그러면요 어쩌면은 세례 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해가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기 더 힘들어집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례 받았다고 하지만은 가짜가 많습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돌아봐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갖다 너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확인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믿음을 어떻게 스스로 진단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여러분께 한 가지 알려주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 가지 물론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갈수록 죄를 더 이기느냐를 보면 돼요. 갈수록 그리고 또 정말로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갖다 닮아가고 더 겸손해져 가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변화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어제가 오늘이 다르고 계속적으로 달라가면서 계속해서 변화하느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우리 직분이 올라가고 봉사도 하고 와서 뭐 선교도 가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요.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뭡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중생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엄청난 대격변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일단 중생했으면은 여러분들이요 끊이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그 변화를 갖다가 지속해야 됩니다. 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더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더 순수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얘기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갖다가 쉽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변화된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3절 우리 오늘 읽으셨는데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여기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제 2절하고 여러분 성경 피신 분들은 이렇게 금방 눈을 보게 되면요. 뭐가 연결됐다는 거예요, 지금. 연합을 했는데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게 세례의 참 뜻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속에 잠길 때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또 이렇게 일어날 때 부활과 함께 이렇게 연합했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여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그 로마서 6장 이제 3절 이렇게 쭉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데 이것은요. 물세례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이건 뭔가 하면요. 세례의 그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의 어떤 그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을 그냥 세례 물세례로만 이해해 버리게 되면요. 가톨릭처럼 세례 받을 때 죄 용서함이 이루어지는 거. 그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를 줄 때 그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 세례 자체가 그런 일을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진 않아요. 세례는 하나의 그러한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고 중생하고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냥 세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세례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물세례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라고 했을 땐 최소한도 세 가지 세례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우리 줬던 물세례.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는 그 안에서 그들을 갖다가 첫 번째 출발이 뭔가 하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가 뭐였어요? 성령 세례. 그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구분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었죠. 대표적인 경우가 언제였어요? 고넬료 그 가정에 있었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구분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뭡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겠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뭘 가리키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세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례 세 가지 세례 다 받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오늘 할 수는 없고요. 일단 하여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세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라 그러면요. 이건 세례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 물세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세례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마침 세례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그런 그 흐름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우리 정체성하고 연결시켜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세례의 본질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 우리 영어로는 baptism이지만 헬라어로는 baptizo라는 말을 써요. baptizo라는 말을 써요. 그죠? 근데요. 그 단어를 잘 보면은 그 안에 이 세례의 그 본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아주 잘 설명이 돼서 옛날 당시에 그 문헌을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연구를 한 건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에 잠겼다 일어나잖아요. 그 세례가 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거는 밥티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밥토라고 그래요. 그 밥토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빵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서 주죠. 무슨 그죠 그 상황에서 그리고 너 할 일 하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밥토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뭘 쓰냐? 밥티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뭔가 의미가 추가된 건데 우리가 오일을 갖다가 담글 때 피클을 만들 때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은 오일을 갖다가 뜨거운 물에 담궈요. 빼내요. 이거는 밥티조가 아니고 밥토예요. 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갖고 식초에다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담궈두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밥티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완전히 그냥 영구하게 거의 들어가서 그거는 뭔가 하면 이렇게 영구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의 본질은요 영구적인 변화입니다. 내 정체성이 완전히 다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물에 담궜다 빼야지만이 세례라고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주장한다 그러면 밥티조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밥토라는 말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걸 표시하는 그걸 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아요? 세례받죠. 세례받는 걸 갖다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홍해를 건너는 거를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썼는데 거의 바티즈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문자 그대로 한다 그러면요 실제 세례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뭐예요? 그 애굽병정들이에요. 애굽병정들이 거기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영혼이 시체로 바꿔버렸어요. 그죠? 완전히 변질이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홍해를 건너는데 물도 안 묻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른 땅 건너가듯이 그냥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걸 밥티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이 뭔가 하면은 영원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 그러니까 permanent change예요. 예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것, 제자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걸 가리켜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여기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실 이 내용도 보게 되면요. 이 헬라어 단어 영어로는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는다.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수 모든 세례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aptized into Jesus Christ예요. 3절 그 내용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받는다.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다 그러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하면 죽으심 안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죽으심 안으로. 그러니까 baptized into his death. into, ace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전치사를 썼거든요. 여러분 세례받으셨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도 여러분 이미 들어갔습니다. 3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겁니다. 이제 로마서 그 6장 이전에 5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 배경이 나오는데 그걸 뭐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요. 5장 그 12절에서 31절까지 눈으로 한번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우리가. 우리 전에는 언제 있었 어디 있었습니까? 예? 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이게 부정적인 단어 말이죠. 그죠? 왜냐면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오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아담 안에서 우리는 아담 본 적도 없고 뭐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뭐 그런데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 얘기예요. 5장 나와 있는 그 얘기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합니다. 그런 존재로 완전히 퍼머넌트하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물 때문에 바뀐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완전히 허물과 죄로 막 죽어서 이제는 뭐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마른 표처럼 많이 막 썩은 시처럼 그냥 완전히 다 끝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 모습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일으켜 주신 겁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갖다 내가 보게 합니다. 와 이게 정말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여기서 정말 살아날 가망성도 없고 이대로 지옥으로 향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그 마음을 갖다 성령께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갖다 찾아오시고 잡아서 그냥 일으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영역에서 그냥 빼다가 하나님 영역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린 게 바로 구원입니다.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례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죠. 여기에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의 삶을 들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죠? 이것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건데 이것도요. 원어의 뜻은 뭐 한 몸 안으로 세례받는다 그래요. Baptized into one body 그런 뜻이에요. 한 몸 안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생할 때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몸 안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요. 우리 6장 4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관심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장사까지 되는 거예요. 무덤에까지 묻혀버리는 겁니다. 오늘은 설교가 약간 좀 교리적이고 그래서 여러분께 딱딱할지도 몰라요. 근데 딱딱한 설교도 들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움직이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성경도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하는 걸 성경을 펴야 무슨지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펴놓으세요 전부 다. 그래서 보면은요 여기에 그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러는데 그것도요 We were buried into death예요. 계속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냐면 buried into death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요. 죽음 안으로 장사됐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머리 돌려보세요.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다. 이게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보다 영어 성경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감이 올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죠? 여러분 보세요. 죽은 다음에 묻어요? 아니면은 저 묻기 위해서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죽은 다음에 묻어야 돼. 여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에?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던 거예요. 장사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죽음 안으로 장사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뭐예요? 4절 하반절 여러분 잠깐 눈으로 보시게 되면 거기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죠? 이 세상과 완전히 돌이킬 수 없도록 영구하게 결별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buried into death라는 뜻이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완전히 무덤에 묻혀야 돼요. 자아가 완전히 다 박살나야 돼요. 우리가 쓴 말로. 그래야지만이 완전히 없어져야지만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완전하게 돌이킬 수 없이 예? 뭐랄까 이렇게 영구히 무슨 요새 북핵 얘기하는 것 같죠. FBID 무슨 CVID 정말로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세상과 달전돼야 돼요. 끝나야 됩니다. 물세례는요 이런 거대한 변화를 갖다가 사람 앞에 공식적으로 뭐에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나는 죽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덤에 묻혀서 장사했어.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해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다. 내가 하나님 왕국에 속했다. 나에게 왕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그냥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행위입니다. 옛날에 이 당시는. 이건 굉장히 모험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새도 뭐 이슬람 나라들이나 혹은 인도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은 얻어맞고 아니면 뭐 축출당하고 가정에서 그리고 또 죽음까지도 이슬람 나라에서 그렇죠?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세례를 갖다가 즉시 해줬어요. 루디아도 그렇고 또 누구예요? 저 빌립보 간수도 그죠? 즉시 세례 주잖아요. 온 가족이 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도에서도 여러분 아마 처음 가신 분들 오고 뭐예요? 처음에 이렇게 세례를 주나 하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피팍이 있기 때문에 피팍이 있는 데서는요 예수를 정말로 고백하면요 정말 내가 이제 예수만을 따르겠습니다. 제자로 삼겠습니다. 하면은요 즉시로 줘요. 좋아요. 그러나 피팍이 없는 곳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피팍이 없는 곳에서는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시 확인하고 교육시키고 다시 정말로 중생했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너 인생 전체가 다 이제 앞으로 헌신된 걸로 알아? 그죠?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제가 길게 이 세례의 의미하고 연결시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갖다 말씀했는데 제가 강조하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읽은 3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죄에게 종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6절입니다. 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료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매일 죄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이거는 뭐 못 박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끝났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내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걸로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그리고 깨끗함에서 떠나는 게 죄예요. 그렇죠? 마음이 부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우리는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세상으로 향한 모든 관심이 끊어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영구히 돌이킬 수 없도록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다시 그래야지만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방금 읽은 6절을 자세히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옛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등장하는 게 뭐죠? 죄의 몸. 두 가지가 나오죠. 옛사람과 죄의 몸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왜냐하면요. 이게 옛사람은 지금 완전히 죽었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죄의 몸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우리가 종으로 하지 말자. 지금 그런 거예요. 죄의 몸이 앞으로 계속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으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둘이 어떻게 달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아담 안에 있었던 내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우리 다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담과 함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죠? 아담의 죄의 결과로 내가 다 그 죄의 결과를 당해야 하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나를 얘기하는 게 그게 뭐래? 옛사람이에요. 그죠? 그 옛사람은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했다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어떻게 하겠어요? 죽었으니까 하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옛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까 우리 이 컨퍼메이션 우리 저 할 때도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죠? 우리는 새 피조물입니다. 새 종족이 돼 있어요. 완전히 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요. 이걸 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 단어가 이제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이요 팔렌게니스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게 특별한 단어예요. 사실은 이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단어가 딱 두 번 쓰였는데 나머지 하나 쓰인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디 있냐면요 마태복음 19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요 그 베드로에게 제자 전체들에게 다 하는 얘기인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있을 때 너희 열두 제자들은 다스리리라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러죠.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그게 팔렌게니스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 중생이란 여기 나와 있는 중생이요 온 우주가 새롭게 재창조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그러니까 개인적인 중생이 아닙니다 그게. 근데 왜 그 단어를 갖다 어디서 썼겠어요? 의미가 심장하죠. 여러분 중생하면요 성령이 오세요. 근데 그 성령은요 미래의 온 우주를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바꿔버릴 채우고 바꿔버릴 그런 능력의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이요 나를 거듭나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이미 우주의 재창조가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 중생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팔렌게니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중생한 새 피조물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게 엄청난, 이게 정말 우린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옛사람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옛사람 죽어버리고 새사람이 됐다는 얘기를 지금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그런데 여전히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몸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죄의 몸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옛사람의 죄의 몸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옛사람에게 있던 그 기질, 옛사람에게 있던 그 특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 flesh, 그렇기도 하고 죄의 성품이란 말도 써요. 그죠? 죄성이란 말도 씁니다. 육체적인 기질이에요. 또는 옛 성품이란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게 그냥 내 안에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새 피조물이지만은요 끊임없이 매일과 같이 이 죄의 몸을 죽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됐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다 행하셨어요. 그죠? 행하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할 수 있도록 남겨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과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죄의 몸을 죽이시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서 여러분 변화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계속 변화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우리가 다 이미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미 새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걸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아있었어요. 그죠? 죄의 몸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계속 변화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 죄를 이기고 계속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냐, 변화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답이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11절만 읽었는데 그 11절에는 여기라고 동사가 세 개 나와요. 여기라 하는 동사가 나오고 12절 보세요 한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배하다는 동사 나오죠.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몸의 사욕을 순종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13절에는 뭐가 나오죠? 들으라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있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해요. 그것만 되면 뒤에 건 쉬워요. 여겨라 하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consider 혹은 reckon 혹은 count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됐더라고요. 여러분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작용입니다.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 그 오늘 로마서 6장 이렇게 쭉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에 안다, 믿는다 그런 단어가 여러 차례 나와요. 예를 들어서 3절에도 나오고 또 알지 못하느냐 6절에도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8절에도 보면 믿노니 9절에도 알미로다. 왜 이렇게 많이 섞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만약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그러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제 죄 여러분들이 정말 종노로 사는 데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제자리 걸음이에요. 오래 지났는데 변화가 없어요. 네, 죄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죄를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의지는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죄 짓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정체성,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엄청난 위대한 그 신분, 그러한 그 장치들, 그 모든 것들, 그 축복들을 갖다가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요. 머릿속은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로 안 됩니다. 그게 나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요, 여러분들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요, 저는 이게 첫 번째 단계,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있지만은요, 가장 기본적인 뭔가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요새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이 며칠째인가 하면 26일째예요.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동안 무너지신 분들은 다시 오늘부터 일어나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죠? 매일매일 여러분들 미디어 철저히 다 끊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아침 금식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하루는 그냥 풀로 금식하면 좋고 4시 반 5시까지 그리고 나서 정말 완전하게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부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권고합니다. 그 금식하는 동안에요 뭘 하셔야 되냐면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갖다가 정말 하루에 한 시간씩 계속 묵상해 보세요. 딴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기도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에 대한 기도만 하고 십자가를 갖다 묵상하는 것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나의 죄와 이 모든 허물들 다 완전하게 소멸하셨다. 내 양심을 완전하게 청결하게 다 씻어주셨다. 내 영혼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빚졌다. 이것이 여러분 묵상 아마 이 정도는 다 여기서 묵상하실 거예요. 이게 대속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하고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의롭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로 근데 부족해요. 대속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해주신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가 묵상하고 내가 믿고 나아가는 걸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반쪽밖에 안 돼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 오늘 이제 이 문맥에서. 대속의 십자가만 묵상해서는요. 죄에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아를 여러분 완전하게 부실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십자가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께서 대속의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음?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여러분. 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질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옛 성품을 죽이고 죄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더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더 나가셔야 되냐면요. 실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한테 다가와서 내 자아가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갖다가 묵상하면서 하셔야 돼요. 물론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 묵상하면서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갖다가 만나서 십자가 안에서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서 첫 번째 이루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완전히 그 안에 뿌리 박아서 심어져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내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대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달아와서 내 자아를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부수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내 죄를 속량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옛 자도 십자가에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선포하셔야 돼요. 장사되었다. 그래서 나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죄의 욕망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 나는 거룩하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다. 나는 죄의 본성까지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기도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긴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걸 설명하느라고 길게 했는데 여러분이요. 내가 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여기셔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기셔야 됩니다. 그죠? 마음속에 깊이 생기는 어떤 그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의 행위예요. 생각 속에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대속의 십자가만 우리가 묵상하는데도 보면 멀리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 묵상하라고 앉으면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어요. 잠깐 잡생각만 나고. 그러다 오래 십자가를 갖다가 위해서 기도하고 안 되면 그냥 주여 주여 부르면서 십자가 그냥 계속 묵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 입으로 안 하게 되면 잠깐 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깊이 들어가고 들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다 또 십자가 연결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 대속의 십자가가 멀리 있다가 점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십자가 내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십자가에 박히면 못 박히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대속의 십자가 나한테 와서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연합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내가 마음에 걸려있던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문제들, 그리고 상처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 안에서 들어와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사라지고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경험을 갖다가 여러분들이요. 그죠? 직접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박히고 기억되고 묵상하고 새겨지면서 이게 다 되어서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그걸로 충만할 때 그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여기는 것이 머릿속 가득 차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완전히 찰 때 그 다음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요. 가서 여러분 죽인다 하고 막 이를 악물고 참고 하고 또 다시 와서 회개하고 뭐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계속 몇 주 동안 지금 자아 죽이고 무슨 뭐 십자가 지고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찾아서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깊이 묵상해서 일단 그 기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면요. 나중에 승리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래요. 원리입니다. 원리가. 기도의 현장에서 여러분 다 용서하셔야 되고 기도의 현장에서 십자가 다 져야 되고요. 기도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요. 모든 걸 다 이루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실제 현장에 가면 그냥 이기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러다 보면은 이제부터는 나 십자가 질 수 있겠는데? 십자가 지는 것이 그렇게 무거워 보이질 않아요. 내가 주님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대속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그게 나와 하나가 돼서 정말로 내가 그 안에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실감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말 못 박힌 거예요.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 그리스도 살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그냥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외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가 돼서 막 그냥 터져 나올 때까지 여러분 십자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 묵상을 왔다 이제부터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2주 동안에요. 정말 하루에 한 시간씩 해보세요. 십자가만 묵상해보세요. 한번. 정말로. 여기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심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라 하는 것은요. 사실이니까. 이게 진리니까. 진리대로 그냥 받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심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바울이 그 여기란 말을 갖다가 막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살면 이러지 않아요. 야,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것이 법적으로 다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됩니까? 실제 살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죠? 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요 완전히 그렇다 입력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커런트하게 언제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기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옛자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용어가 좀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우리 저 에베소서에 보면 옛사람을 버리라 하는데 보면 여기 보면 옛사람은 다 버렸 완전히 죽었다 그러고 이제 왜냐하면 그게 보면 문맥 속에서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이미 다 죽었지만은 계속 죽여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조금 더 여러분께 이렇게 좀 오해가 없도록 이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말은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만 한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죠? 또는 내가 점차로 앞으로 죄에 대해서 죽을 거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거예요 지금. 이미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죄를 짓길 원치 않는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를 짓고 사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좀 더 여기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 이렇게 잘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게 아닌데 그죠? 아닌데 왜 죽었다 그러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건 뭔가 하면요. 그걸 믿어야 되니까 우리가 여겨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겨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갖다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고 이제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뜻을 갖다가 좀 확실하게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중생하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내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권세 아래 묶여있지 않고 완전히 다 풀려났다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이 흑암의 통치 죄의 통치에서 다 벗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뭐예요? 은혜의 통치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되어버렸으니까 완전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죄가 여전히 나한테 남아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게 명령할 수는 없어요. 죄의 몸이 나한테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그죠? 그 죄의 몸이 나를 갖다가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나는 은혜의 지배 아래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옛사람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다시 못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이미 다른 영역에 있어요. 흑암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영역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탄은 마치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명령권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왔을 땐 여러분들이 그냥 야 사탄아 너는 나에게 대해서 그런 명령할 권세가 없어. 나는 이미 다른 영역에 있어. 은혜의 통치 아래 있어. 그러니까 그 모든 사탄의 그 속임수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만 순복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좀 이렇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좀 이런 예를 갖다 여러분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적합한 예인데 지리산 공비 아시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잘 아는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파티즌 빨치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해방 후에 1945년도 해방한 다음에 1946년부터 이제 막 반란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돼서 좌익들이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 단체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막 산들에 여러 개 있어요. 이제 하여튼 대표적인 게 지리산 거인데 그들이요 이제 있다가 6.25 사변이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공산군이 그냥 순식간에 다 이 남한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낙동강 그 방어선을 빼버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남아있던 그 파티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무장 봉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무기 가지고 새로운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잡아들어서 그냥 순식간에 남한이 다 그냥 점령돼 버렸습니다. 굉장히 큰 공헌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6.25 전쟁이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서 남한을 다시 대한민국 정부가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남아서 게릴라 활동을 합니다. 지리산에 남아서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좀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들의 활동 때문에 큰 혼란에 올 수도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공격하기도 하고 뭐 빼앗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쇠약해진 걸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다 섬멸돼 버립니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하고 이게 아주 너무나 정확히 일치해요. 이 비유가 이게 역사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게 똑같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옛 정부가 있다가 그 옛 정부와 그 모든 마귀의 왕국이 쫓겨나버렸어요. 그리고 새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내 안에. 그렇죠? 내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냥 내 안을 보세요. 내 안에 그런 옛날이 다 나가버리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에서 새 그런 피조물로서 새 왕국,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내 안에 죄의 몸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다른 말로 죄가 남아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이 죄가 나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내게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갖다 그냥 방치해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납니다. 계속 그냥 막 그냥 죄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요. 그죠? 초기에 있는 그처럼 여러분들에게 큰 혼란과 그 모든 걸 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깨어서 저항하고 공격하면요,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다 소탕돼 버린 겁니다. 그죠? 너무나 정확한 비유예요, 여기에. 그림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의미를 연결되세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죽은 자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여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뒤도 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여러분 사는 자로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뭐 논리적으로 뭐 당연하죠. 붙어있으니까 부활했으니까 뭐 살아갔으니까 사는 자로 여길 거다. 뭐 이건 뭐 같은 얘기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의미가 뭡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처럼 그 새 생명의 역사가 나한테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대해서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져도 좋은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목적과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그러한 그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점점 더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더 커져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까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 경우는 나의 그 어떤 그 실제 어떤 경험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요. 죽었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과 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요 우리에게 진짜 가장 큰 능력입니다. 십자가 안에 죄와 세상을 깨뜨리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사탄의 권세를 갖다가 완전히 부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내 예성품을 깨뜨리는 힘은요 아무데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능력이 동시에 나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요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내가 실제 삶에서 체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고 내가 붙잡을 때요 내게도 십자가의 그 능력이 다가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정말 십자가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 이 혼탁한 시대에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믿음이 이게 진짠가 아닌가를 갖다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스스로 시험하고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뭔가 하면 내가 매일 죄를 이기고 있는가 아닌가 보면 돼요.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겸손하게 변화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인 그 훈련에서는 늘 이 경건 일기를 쓰게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안 쓰면 잘 점검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여러분 많이 한번 해보세요. 경건 일기를 매일매일 쓰다 보면요, 그게 점검이 돼요. 아, 내가 이 부분이 참 안 되는구나. 계속 기도하고 그런 게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아니고 있으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설교 아무리 들어도 모르고 잘 안 잘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오랫동안 아무 변화 없이 여전히 죄에 묶여서 옛날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새 피조물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아니면은 내 안에는 죄의 몸이 너무 커서 나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모든 고난은요,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고 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보장과 그러한 모든 약속과 그러한 모든 장치와 그러한 모든 축복을 갖다 우리에게 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죄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회방되었습니다. 완전히 다 풀려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과 구원을 빚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요,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변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의의 종, 그리고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